여러분, 만약 제가 그 영어 원어민들은 사실 자기가 문장을 끝낼 때 무슨 말을 할지 완벽히 모른 채로 일단 입부터 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입부터 뗀다는 거 듣고 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그니까요. 허공에 일단 주어와 동사라는 부품부터 휙 던져놓고요. 막 바닥으로 추락하는 와중에 나머지 부품들을 주워 모아서 비행기를 조립해내는 식이라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사실상 자유낙하하면서 조립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오,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쥐어지는데, 학창시절에 우리가 그 두꺼운 성문종합 영어나 맨투맨 같은 문법책 다들 달달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1단원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외웠죠.
네, 그러면서 속으로 항상 도대체 원어민들은 이 수천 가지 예외랑 규칙을 다 머릿속에 띄워놓고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엄청 답답하고 좌절감 느꼈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그랬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심층 분석 자료가 바로 그 오랜 의문, 아니 그 깊은 좌절감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독제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네, 2026년 5월 저널 The American Newspaper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문헌입니다. 제목이 영어의 구조적 은의조립 체계에 관한 교육 언어학적 연구인데요.
네, 제목만 들으면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 무작정 외워야 하는 암호문 같았던 영어가 사실은 단어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의미를 구축해내는지 그 투명한 논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아요. 이 논문이 던지는 그 가장 첫 번째 화두부터가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 상식을 뒤집는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울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이런 식으로 문법을 막 파편화된 개별 규칙들의 집합으로 보잖아요.
네네, 맞아요. 시험에 나오는 공식처럼 외웠죠.
그쵸.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영어를 거대한 하나의 구조적 의미 조립 체계, 즉, 시스템 그 자체로 정의를 합니다.
시스템 그 자체로요?
네, 우리가 영어를 막 어렵게 느끼는 건 단순히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죠?
그 단어들이 문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위치를 딱 점유하고 서로 어떤 위계질서를 갖는지 그 규칙적인 패턴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잠깐만요. 단어의 뜻보다 위치나 위계질서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거 한국어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 아닌가요?
맞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한국어는 안 그렇잖아요. 뭐 나는 밥을 먹었다나 밥을 나는 먹었다나 심지어 뭐 먹었다 나는 밥을 이렇게 순서를 막 뒤섞어도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 거기가 한국어와 영어의 뇌구조가 완전히 갈라지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뇌구조가 갈라진다.
네, 한국어는 단어 뒤에 은는, 이가, 을, 이런 조사나 어미가 접착제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요.
네, 은는 이가 이런 거 정말 강력하죠.
그쵸. 이 접착제가 단어의 역할을 이미 완벽하게 규정해주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위치가 이리저리 좀 뒤섞여도 의미가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아, 내가 목적어다. 내가 주어다. 명찰을 달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명찰을 달고 뛰는 거죠. 하지만 영어에는 그런 친절한 접착제가 없습니다. 영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오직, 진짜 오직 단어의 위치와 어순뿐입니다.
위치와 어순.
네. 주어와 동사가 문장의 핵, 즉 코어를 가장 먼저 단단하게 딱 세워요. 그러고 나면 목적어, 뭐 보어, 수식어가 마치 그 정해진 궤도를 도는 행성들처럼 순차적으로 결합하면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지금 막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죠?
그 한국어가 약간 이리저리 뭉치고 떼어내도 한 덩어리로 유지되는 찰흙 같다면, 영어는 왠지 레고 블럭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아, 레고 블럭. 네,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쵸. 바닥에 커다란 밑판 블럭을 딱 깔고 그 위에 정해진 홈에 맞춰서 순서대로 다음 블럭들을 탁탁 끼워 넣어야만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레고 블럭.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네네.
영어라는 레고는 우리가 아는 그냥 평범한 레고가 아니에요.
평범한 레고가 아니면 뭐죠?
첫 번째로 바닥에 어떤 모양의 블럭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끼울 수 있는 블럭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마법처럼 강제로 결정되어 버리는 아주 특수한 레고에 가깝습니다.
와, 뒤에 올 게 미리 강제로 결정된다고요?
네, 논문에 나온 예시 문장으로 이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해보죠. The analyst explained the policy to investors after the hearing. 그 분석관은 청문회 이후 투자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했다.
아, 네네.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문장이네요. 뉴스나 뭐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저희가 매일같이 보는 패턴이죠.
네, 이 문장이 조립되는 과정을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관찰해보면 영어의 진짜 본질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the analyst, 행위자가 탁 등장하죠.
네, 밑판이 깔렸네요.
그 다음 주저 없이 explained, 동작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아, 설명했어. 그럼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당장 나오겠군 하고 다음 블록을 이미 예측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the policy, 대상이 딱 붙죠. 그리고 정책을 설명했으면 누구한테 했는지 방향성이 또 필요하니까 to investors, 수신자가 오고.
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fter the hearing. 시간 배경으로 그 상황을 깔끔하게 닫아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네, 행위자에서 출발해서 동작, 대상, 수신자, 배경으로 막 물 흐르듯이 아주 순차적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 네, 그렇게 홈에 맞춰서 순서대로 탁탁 결합한다는 건 이제 완벽히 알겠는데 여전히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왜 하필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문장 제일 앞부분에 동사라는 녀석을 그렇게 좀 성급하게 툭 다져놓는 걸까요?
아, 동사의 위치요?
네,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동사가 항상 맨 뒤에 있으니까. 근데 영어는 왜 굳이 그 결론을 스포일러처럼 맨 앞에 둬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동사는 단순히 그냥 어떤 동작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동사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마법의 특수 레고 블록 세트에서 총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총책임자요?
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즉시 탁 등장해야만 이 문장이 앞으로 어떤 구조로 뻗어나갈지, 뒤에 목적어가 뭐 몇 개가 필요한지, 보어가 필요한지 그 전체적인 판이 깔리거든요.
아, 동사가 판을 깐다.
맞아요.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학창시절 그토록 괴로워했던 5형식 이야기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5형식이요? 진짜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확 납니다.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SVOC, 막 알파벳 적어가면서 수학공식처럼 외웠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랬죠.
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노트에 표 쫙 그려놓고 달달 외웠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그런데 논문 저자들도 바로 그 기계적인 암기 방식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비판을 해요?
네. 5형식은 영어를 수학처럼 막 재단하는 그런 절대 법칙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형식이란 건 사실 이 특정한 동사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꼬리표, 즉 보충 구조를 자기 뒤에 달고 싶어 하는가, 이걸 분류해 놓은 아주 실용적인 카탈로그일 뿐입니다.
카탈로그다. 아, 느낌이 좀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birds fly, 새들이 난다. 여기서 fly라는 동사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요.
혼자서도 잘 나는군요.
그쵸. 자기 혼자서도 문장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죠. 다른 목적어 블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네.
반면에 he gave me a book,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여기서 give라는 동사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give는 다르다.
네, 이 동사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 블럭이 그 빈자리에 꼭 채워져야만 비로소 의미가 완성이 돼요.
아, 듣다 보니까 이거 뭔가 클럽이나 파티장 입구에 딱 서 있는 가드, 문지기 같네요.
오, 문지기.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쵸. 동사를 한번 VIP 파티 게스트라고 쳐보죠. 1형식, 2형식 이렇게 딱딱하게 외울 게 아니라 동사마다 자기가 파티장에 꼭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수행원의 명단과 숫자가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수행원 명단?
네. 아까 말씀하신 플라이라는 동사는 혼자서 당당하게 파티장에 프리패스하는 약간 독고다이 VIP라면요.
네네.
기부라는 동사는 양옆에 아예 누구에게라는 수행원 한 명, 그리고 무엇을 이라는 수행원 한 명, 이렇게 꼭 두 명을 양팔에 끼고 와야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VIP인 거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청취자분들 이해가 확 되실 것 같아요. 그 비유를 빌리자면 아마 가장 까다로운 진상 VIP는 5형식 동사들일 겁니다.
5형식이 진상 VIP다?
네. 논문의 예시 중에 I found the argument persuasiv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 find의 과거형 found가 쓰였죠.
잠깐만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나는 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정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아주 유심히 보세요. 한국어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처럼 이렇게 절의 형태로 엄청 길게 느려서 묘사하잖아요.
네네, 길게 풀어서 말하죠.
if, 보어. 이 두 개의 명사와 형용사 덩어리를 그저 자기 뒤에 나란히 병치시켜버립니다.
아, 덩어리 두 개를 그냥 탁?
네, 군더더기 없이 아주 압축적으로 목적어가 보어 상태임을 알게 되다 라는 이 복잡한 의미를 한 번에 조립해내는 겁니다.
와.
동사라는 VIP가 입장하면서 단어들이 모여서 구가 되고 그 구가 절이 되는 이 확장의 계층 구조를 단숨에 쫙 만들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좋아요. 동사가 뼈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어떤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문장의 골격이 착착 결정된다는 건 완벽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뼈대만 있다고 다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영어가 어순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구조가 막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 언어라면 뭐 감정이나 미묘한 뉘앙스, 화자의 속마음 같은 건 대체 어떻게 표현하나요? 엄청 로봇처럼 무미건조한 언어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뉘앙스. 바로 거기서 논문의 다음 챕터. 식재. 텐스죠. 그리고 조동사, 모달. 이 녀석들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구원투수요?
네.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이 보통 영어의 시제를 그냥 달력 위에 딱딱 찍힌 물리적인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3등분해서 말이죠.
어? 달력이 아니에요?
네. 논문은 시제와 상, 에스펙트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카메라 렌즈라고 말합니다.
아, 잠깐만요. 과거 시제가 물리적인 과거 시간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 그러니까 관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I lived in New York. 나는 뉴욕에 살았다라고 하면 어제든 뭐 작년이든 10년 전이든 간에 어쨌든 옛날에 이미 일어난 팩트잖아요. 여기에 무슨 관점이 끼어들 여지가 있나요?
아,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를 비교해보면 그 미묘한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I lived in New York이라는 단순 과거는요. 화자가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의 자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아주 단절된 사건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네. 옛날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뭐 몰라. 상관없어. 이런 뉘앙스죠.
아하.
반면에 현재 완료인 I have lived in New York for 10 years. 이걸 한번 볼까요?
10년 동안 살아왔다.
네, 물리적으로는 사실 똑같이 10년 전 과거 시점에 시작된 일이에요. 하지만 화자는 이 사건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나 어떤 정체성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관적 관점, 그 색안경을 개입시킨 겁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과거는 그냥 앨범에 꽂혀있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앞에 툭 던져주는 거라면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아예 카메라를 켜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끄고 계속 송출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같은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화자가 그 사건을 멈춰있는 사진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지금도 돌아가는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줄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꾸는 거죠. 조동사도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조동사도요?
네, 사건 자체의 팩트가 아니라 화자의 태도라는 색안경을 구조 위에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You must submit the report today 라고 말하는 것과 You should submit the report today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언어죠.
머스트는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네요.
그렇죠. 머스트는 아주 숨막히는 의무와 압박을 문장 구조 위에 덧칠하는 반면에 슈드는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더 부드럽게 권유하는 태도를 입히는 거니까요.
아, 뉘앙스의 차이.
흔히 우리가 학창시절에 if 내가 새라면 하고 외웠던 가정법 있잖아요.
네네, 엄청 외웠죠.
그것도 사실은 시제를 의도적으로 한 단계 과거로 비틀어버려서 현실 세계와의 심리적 거리감이나 불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와, 시제와 조동사가 렌즈고 색안경이라는 건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나 신문에서 진짜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 이건 뭡니까?
아, 수동태.
이건 사실 그냥 목적어를 앞으로 쭉 빼서 문장을 앞뒤로 뒤집어 놓은 거 아닌가요? 수동태에도 화자의 은밀한 관점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수동태야말로 고도의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구조입니다.
정치적이기까지요?
네. 논문에서 든 예시를 한번 보죠. The bill was passed by Congress. 그 법안은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자, 원래 이 문장의 능동태는 Congress passed the bill.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였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쓰죠.
그런데 화자는 왜 굳이 이 문장을 뒤집었을까요? 화자, 즉 기자의 머릿속에서는 누가, 즉 의회가 통과시켰는지는 사실 전혀 안 중요한 겁니다. 아, 의회는 알 바 아니다.
네, 그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통과되었다는 그 결과물 자체가 뉴스 가치가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저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 The Bill을 문장 맨 앞인 주어 자리로 막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멱살을 잡아서라도 맨 앞으로?
네, 그래서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 확 비추는 겁니다.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장 뼈대의 중심축을 아예 이동시켜버린 아주 고도의 테크닉인 거죠.
와, 뼈대 위에 조명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진짜 문장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뼈대 구조도 잘 잡았고 뉘앙스라는 조명도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실전에서 영작을 하거나 말을 하려고 입을 열면 이 거대한 덩어리들이 서로 매끄럽게 잘 안 붙어요.
아, 연결이 안 된다?
네, 특히 명사 앞뒤에서 항상 버벅거리거든요. 전치사 in을 써야 하나, on을 써야 하나, 관사 a인가, 더인가. 한국인들이 솔직히 여기서 제일 많이 좌절하는데 대체 왜 이런 자잘한 부품들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두 언어의 맥락 차이입니다. 한국어는 문맥에 극도로 의존하는 고맥락, 하이 컨텍스트 언어인 반면에 영어는 논리적 관계를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통해서 아주 눈에 띄게 명시적으로 꽉꽉 채워 넣어야 하는 저맥락, 로우 컨텍스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 꽉꽉 채워 넣어야 한다.
네. 게다가 수식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어는 어제 내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처럼 명사인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긴 수식어구들을 죄다 끌고 오잖아요.
맞아요. 한국어는 일단 앞에서 썰을 다 풀어야 접으시죠.
그쵸. 다 꾸며놓고 마지막에 핵심 명사를 툭 놓쳐. 하지만 영어는요, 그렇게 앞에서 길게 뜸들이는 걸 구조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성격이 급하네요.
네, 핵심부터 먼저 던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후치수식, 즉 핵심을 뱉고 뒤에서 꾸며주는 방식이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The person I met yesterday gave me a book. 영어를 보면 일단 핵심 명사인 the person을 제일 먼저 툭 던집니다.
일단 사람부터 던지고.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이야? 하면서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만난, 이라는 관계절을 뒤에다 붙여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꼬리를 무는 논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관사는 어떡합니까? 솔직히 저는 어나 더 같은 관사는 그냥 문장 발음하기 좋으라고 붙이는 장식품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솔직히 대충 빼먹고 말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한국 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관사를 담화 지위 표시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잠깐, 방금 제가 제 입으로 말해놓고도 엄청 학술적이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담화 지위 표시기요? 이거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려운데요?
아, 네. 용어가 좀 많이 딱딱하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관사는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보내는 아주 명시적이고 중요한 큐사인이에요.
큐사인이요?
네. 마치 영화감독이 엑스트라와 주인공에게 완전히 다른 조명을 쏘는 것과 같아요.
오, 조명이 다르다. 만약 I saw lawyer라고 어를 썼다면 이건 화자가 청자한테 지금부터 내가 어떤 변호사 이야기 하나 할 건데 넌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정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 라는 큐사인입니다.
넌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네. 반면에 I saw the lawyer라고 더를 딱 붙이면
그건 알 것 같아요. 주인공 조명이네요.
그렇죠. 너랑 나랑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변호사 있지? 그 사람이야. 주목해. 이렇게 담화 속에서의 지휘, 즉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 한국어 화자들이 이걸 자꾸 생략해버리면 영어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겁절이 영어 화면에 사람이 쑥 등장했는데 조명도 없고 자막도 없는 아주 뜬금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죠.
잠깐만요. 진짜 저 지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영화 감독이 조명 큐사인 주듯이 어랑 덜을 골라 쓰는 거였다니. 그러면 전치사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냥 이는 어디 안에, 오는 표면 위에, 이렇게 1대1로 외우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치사는 명사들 사이에 관제를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인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점점 추상적인 상태로 의미가 쫙 확장됩니다.
물리에서 추상으로 확장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는 3차원의 어떤 공간 안에 푹 빠져있는 걸 뜻하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인 in the room에서 출발을 합니다.
방 안에 있다.
네, 그러다가 추상적인 상태인 in trouble, 즉 문제라는 상황 속에 푹 빠져있는 상태, 이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오, 자연스럽네요.
온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에 착 접촉해 있는 상태니까 on the table에서 출발을 해서 on duty, 즉 임무라는 궤도 위에 딱 붙어서 근무 중인 상태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 논리적 연결고리를 명시적으로 탁탁 밝혀주는 게 영어의 핵심입니다.
와,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출퇴근길 지하철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죠?
야, 다 좋다 이거야. 한국어랑 영어 뇌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영어는 핵심 뼈대를 먼저 던지고 수식어가 꼬리를 무는 아주 논리적 언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근데 막상 실전에서 두 줄 세 줄 넘어가는 긴 토익 지문이나 비즈니스 이메일 딱 마주치면 여전히 눈앞이 하얘지는데 대체 어떡하라는 거냐?
하, 맞아요. 실전은 다르죠.
네, 그래서 논문 후반부에 이 구조를 우리 뇌에 아야 장착시켜버리는 8단계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건 단어를 무작위로 막 외우고 우겨넣는 악습을 끊고 시선의 이동 자체를 핵심 문장 먼저, 수식어 나중, 이렇게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아, 시선을 뜯어 고쳐라.
네. 8단계 로드맵이 쫙 제시되어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긴 문장을 마주쳤을 때 엑스레이 찍듯이 뼈대를 투시하는 훈련입니다.
엑스레이 투셔.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가장 복잡한 문장을 하나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직접 엑스레이 찍고 해부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논문에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긴 수식어구가 붙은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The journalist wrote an article about the election that changed American politics because she wanted to explain its deeper meaning.
어우, 숨 막혀. 딱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장입니다. 벌써 간호가 몇 개입니까, 이게?
되게 길죠?
네. 이거 보통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일단 문장 끝까지 눈으로 쭉 훑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퍼즐 맞추듯이 거슬러 올라와요.
아, 뒤에서부터?
네. 그녀가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원했기 때문에 미국 정치를 바꾼 선거에 대한 기사를 기자가 썼다. 이렇게 막 요리조리 끼워 맞추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 그게 이 로드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방법, 즉 한국어식 순차 번역입니다.
아, 최악의 방법이군요.
네, 로드맵 1단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문장의 척추뼈, 즉 주어와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아무리 수식어가 덕지덕지 수십 개가 붙어 있어도 진짜 코어는 딱 하나거든요. 자,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 척추뼈는 뭘까요?
척추뼈니까 아까 배운 대로 맨 앞에 있겠네요. The journalist wrote. 기자가 썼다. 이게 코어죠. 끝인가요?
완벽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이 척추뼈에 달라붙어 있는 잔가지들, 즉 수식어 덩어리들을 기능별로 하나씩 묶어내는 청킹 작업이에요.
묶어낸다?
네. 동사 wrote가 썼다니까 뭘 썼는지 목적어를 바로 요구하겠죠.
아하, 썼으니까 무엇을?
네, 그래서 an article, 기사를 if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뼈대의 완성이죠. 기자가 기사를 썼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꼬리물기 모드입니다.
아, 기사를 썼는데 무슨 기사인지 설명이 또 필요하겠네요. 아, 그게 뒤에 붙은 about the election, 선거에 관한 이 블럭이군요.
It's deeper meaning,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서.
와, 이렇게 블럭별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1번, 기자가 썼어. 2번, 무엇을, 기사를. 3번, 무슨 기사, 선거에 관한. 4번, 어떤 선거, 미국 정치를 바꾼. 5번, 근데 왜 썼어?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서. 야, 이렇게 덩어리로 블록별로 나눠서 툭툭 던지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이 로드맵의 최종 8단계, 즉 여러분의 뇌가 영어식 구조 생산 모드로 탁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생산 모드 전환.
네. 긴 문장을 마주했을 때 제발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번역하지 마시고요. 시야를 넓혀서 아까 말씀하신 엑스레이 시각으로 동사가 지휘하는 그 거대한 의미 조립의 뼈대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청취자 여러분의 독해 속도나 작문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문헌 탐구가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확 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학자들이 밀실에 모여서 몰래 만든 악마의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알고 보면 아주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꽤나 합리적인 블록 조립 설명서를 가진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핵심 구조를 먼저 툭 던지고 필요한 설명과 정보를 뒤에 차곡차곡 덧붙여 나가는 이 사고방식. 이걸 깨닫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열어볼 영어 이메일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확실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내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어순이 생명이다.
네, 영어는 어순이 생명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라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깐깐한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논문 후반부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 도치구문 말씀이시죠?
네, 바로 도치구문, inversion이라는 건데요. Never have I seen such a thing. 나는 그런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런 문장입니다. 강조를 좀 하겠답시고 그 철옹성 같던 자기네들의 깐깐한 어순 규칙을 스스로 와장창 깨버리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뒤바꿔버리는 현상이죠.
맞아요. 규칙 파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1년 365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넥타이 꽉 메고 규칙을 지키던 아주 엄격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회의실 책상을 발로 차고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른다면 아마 보는 사람 뇌리에 평생 남을 엄청난 충격과 자극을 주겠죠.
오, 엄청난 충격이죠.
어쩌면 영어가 평소에 그토록 융통성 하나 없이 어순을 엄격하게 지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단단한 규칙을 의도적으로 딱 박살 냈을 때 발생하는 극적인 반전 효과, 그리고 그 심리적 타격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의 빌드업은 아니었을까요?
와, 룰을 지키는 이유가 룰을 깨기 위해서라니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네. 다음번에 여러분이 영어 기사나 책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주어와 동사가 뒤집힌 도치구문이 튀어나와서 방황하게 한다면 아, 또 예외야 하고 짜증을 내는 대신에요. 한번 그 문장이 여러분의 뇌에 어떤 짜릿한 충격을 주고 있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